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라가 25년간 다스리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나라의 여러 성당들을 세워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무뱀을 이스라엘에서 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공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운 자의 나라에 떨어졌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영화하여 그에게 선한 자였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예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람의 이루고 담대에서부터 경고한 성까지 이루었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파동 예배로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되는 분들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파송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시는지 간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파송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재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뿐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값진 자유인지 생명의 가치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진리 가운데 아직 믿지 않고 아직 거짓 가운데 세상에 종으로 타는 자들이 그 세상 잘못된 가치가 묶여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묶여있는 거를 풀어주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거짓 가운데 살아온 불안과 초조 두려움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진리 가운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저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파송받은 자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삶이 초조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네, 알려주는 것이 네, 여러분 보냄받은 자들의 임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한 학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마나 이 풍성한 삶인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자체가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그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보내받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오늘 히스기야의 이 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같이 원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요약을 아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 통치 시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말 신실한 왕으로 행했다 평가하고요. 유다에서 무슨 일을 행했길래 그렇게 신실하다고 평가를 받는가 그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로 정말 이 유다를 강한 나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는 정말 너무너무 다르게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과 비교될 만큼 정말 신실했다 평가받는데요. 그가 우상 숭배를 근절했고 그리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산당을 없앴고 전적으로 여호와께 의지함으로써 유다를 번영하게 만들었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통하여서 세 가지 원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결단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결단에서 형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과 그리고 우상 제거를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3절과 4절에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 오늘 말씀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정직하게 행했다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구 시장이라 일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냥 말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잘 따르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자기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묶어놓았던 잘못된 것들을 타파해가면서 종교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정직한 삶을 행한 것입니다. 선왕들이 이제까지 세워왔던 산당 그 제사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하여 우상들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녹뱀이라고 하는 그 녹뱀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것까지도 다 없앤 일을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지금 시대 우리 1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이 이때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산당 철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여기 이제 없앴는데 산당을 없앴죠. 아세라 우상을 없앴죠. 그리고 녹뱀을 없앴는데 이 산당 철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전이에요. 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가끔 볼 때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가다 보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꼭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돌멩이 막 쌓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모습 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이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거기 다 산당이가 있어요. 그 높은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히말라야 산을 지키고 있는 신께서 노여움은 그 일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그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산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산악인들을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도 이미 산당이라는 게 존재했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라 원래 가나안 문화입니다. 산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언제 그런 산당을 만들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같이 있을 때 근데 이것이 갈라질 때 밑에는 로호보암이 통치하고 위에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면서 두 군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더 이상 유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너희가 예배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내가 지금 이 두 군데다가 산당을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해라 하면서 종교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냐? 자기 통치 기반이 연약하잖아요. 여로보암이 지금 막 갈라졌으니까 솔로몬이 잘 통치하다가 로보암이 밑에 남유다를 두 군데 섬기고 그다음에 열 개가 이렇게 갈라졌지만 그 열 개의 북이스라엘을 섬기는데 여로보암 자신이 정통성도 약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정통성을 만들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산당은 철저하게 종교와 정치가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을 또 다스리는데 이 토속적인 종교, 그것과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쪽에도 섬겼던 그 혼합되어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그 가나안 세력과 힘을 합쳐서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호 세력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네, 산당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하겠냐면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 백성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세력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기반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런 산당을 없애므로 해서 오로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만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산당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하는 이 산당을 없애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곳으로 또 보냄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어느 조직에 들어갈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 안에는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고. 근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보면 그 가치관과 그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과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치관이 부딪힐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산당을 무너뜨리듯이 잘못되어 있는 그 권력들의 기반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때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네, 잘 싸우시길 바래요.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들어가면 우리가 높은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서부터 높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쭈루루루루 권위가 주어져 있는데 그 질서가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권위 그 질서에 순복하고 근데 그것을 또 잘못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내 명령이 내려올 때 그걸 반대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지혜를 간과하길 바랍니다. 그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는지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그 잘못된 걸 드러내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산당을 철폐했다는 것이 단순하게 산당을 없앤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되어 있는 권위를 없앤 것인데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 거기서 졸업하시고 직장을 갖고 하는 분들은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 가장 고민된 부분이 사회생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럴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정말 지혜로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다른 사람을 깨하지 않으면서 질서와 권위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잘못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그것도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산당뿐만 아니라 녹뱀을 또 제거했잖아. 히스기야가 이게 더 놀라운 거야. 산당을 없앤 거는 당연하게 우상이니까 없애는 건 당연한 건데 녹뱀까지도 없앴다는 건 정말 더 놀라운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녹뱀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그때 모세의 녹뱀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 녹뱀이 어디서 나왔냐면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쫙 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녹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세워놔라. 그리고 그 녹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이게 생명의 상징이거든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 녹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의 시대를 거치면서 녹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면서 우리 용서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녹뱀을 없애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노뱀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노뱀 자체가 식효화 되어가지고 노뱀 자체가 식효화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알려진 것이 아니라 노뱀을 더욱더 상징적으로 더욱더 모시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야 노뱀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노뱀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없애야 되겠다. 결정하고 이 노뱀을 없앤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게 누스단이라는 말입니다. 누스단은 단순한 노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뱀이 아니라 야 이거 노시냐.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노덩어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노뱀을 없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건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가 이것을 따름으로 해서 얻게 되는 유익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종교적인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참된 교류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자고 한 건데 그런 바른 관계는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야 돼. 이것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계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구원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살아서 같이 움직이는 관계 가운데, 인격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와 찬양, 말씀 읽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선교회 행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면 이거 자체가 노뱀이 될 거예요.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 겁니다.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사랑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뱀으로 살지 않길 바라요. 히스기야가 정말 우리에게 알려준 것, 이 형통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그래서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를 종교적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그리고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형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6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의 전후 요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모습을 따라서 의지했다고요. 다윗의 모습. 다윗의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따랐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다윗의 그 위대한 영웅담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일은 첫 번째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리앗 관련된 것만 서로 같이 나누길 바라요. 다윗이 모였던 이 신앙의 모습은 평상시에 양을 치는 목자로서 내가 목자일 때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긴 서는데 단지 골리앗 앞에 쓴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윗으로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그 신실함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하는 과정이 된 겁니다. 그 신실함. 네,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 이거 최근에 영화에도 나온 것 같은데 영혼 아직 못 봤는데. 아닌가요? 내 잘못 알았나요? 영화는 안 볼 것 같은데. 네. 제가 아직 영화를 안 봐가지고 얼마나 이게 각색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대한 사람.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네, 좀 작았고.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골리앗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네,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어떻게 하면 모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고 너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딱 이제 싸우려고 나가니까 사울이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이 한 얘기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근데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같은 상황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렸는데 사울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싸울 수 없는 소년이야.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은 용사야. 이렇게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이다. 그럼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참 정말 이게 멋진 표현인데요. 모욕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고서 이야기하는 게 그가 내가 이제까지 쳐죽였던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해졌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신실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실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을 때에 자기가 평상시에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존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하나님이 평상시에 나를 건져내셨듯이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용사라고 부르는 당신이 용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의지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그 군대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만 내가 갑자기 힘이 솟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힘이 솟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내 평상시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위기 상황에서 그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 이 앞에 것이 없이 갑자기 결과만 주어진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건 위기 상황에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살아가는 네,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이 7절의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6절에서도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대.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으나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한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형통한 삶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이 된 것은 함께 하심으로 된 거예요. 함께 하신 것은 앞에서 그가 모세 율법을 잘 지켰으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나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는 거 말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지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할 거냐?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질문을 반대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 예, 여러분 다 아멘 했으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네. 함께 하셔야죠. 그러려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듯이 우리 또한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형통한 삶에 대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결단이에요. 다른 결단보다도 이 세속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그게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아수로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로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제까지 아수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던 유다의 기존 정체가 다 철폐한 겁니다. 이것은 그 앞서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이미 아수로에게 무릎 꿇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아수로 왕과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교류를 맺고 우상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가운데 다 몰아넣기도 하고 굉장히 나쁜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도련된 아들이 태어났는지 히스기야가 네,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의 은혜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 악한 집안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데 히스기야가 한 일이 이 아수르하고 이 조공을 바치던 유다의 기준 정책을 다 철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 기존 정책이 쫙 깔려있는데 이제 25살 막 돼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정책은 갑자기 엎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아버지 밑에서 막 살다가 아버지의 기본 정책을 이게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집안에 가풍이 있는데 그걸 다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예요. 그 당시 지금 미국이랑 같아요. 미국과 한국이랑 같습니다. 네, 이게 실정인데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해서 뭐라 한마디도 잘 못하잖아요. 정말 슬프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 뽑히면 가장 먼저 갔던 게 어디예요? 미국에서 먼저 준호받 인정받듯이 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되면 어디부터 갑니까? 예, 네, 저희 중국에 가서 먼저 명나라 청나라 먼저 가서 인사하듯이 이 그런 외교를 했던 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왕이 지금 아수르에게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더 이상 너희들 숨기지 않겠다. 나 조공도 안 마치겠다.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국도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진리의 국도를 내가 거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 결단한 겁니다. 네, 진짜 어려운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이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에 나의 압박을 가할 때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한 게 그겁니다. 정치적인 동의, 아수르 왕으로부터 배반하고 자기를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겠다. 또 군사적인 승리,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경계로 확장시키는 또 신앙의 회복, 하나님 백성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게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에는 써 있지 않는데 야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혼자 강할까? 전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이제 EPL 축구를 보면 탈압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축구 용어 중에 하나죠. 탈압박 전술 쓰는 거. 압박을 가하든지 피하든지 축 안 보는 것처럼 잘 이렇게 쳐다보시고. 아니, 성공률이 좀 요즘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토트넘 거의 이기지 못하고. 자, 타락방. 타락방을 하려면 뭐가 뭐가 필요하냐면, 찾아봤어요, 제가. 타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상대 수비가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공을 뺏기지 않으려면 드리블, 패스, 움직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상황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상황 인식이 중요합니다. 압박이 어디서 오는지, 주변 공간이 어디 되었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절차 먼저 필요하다는 건데, 또 기술적으로도 드리블, 터치, 패스, 볼 컨트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냉정한 판단력. 압박을 받으면 프레셔를 이길 수 있는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이 적은 방향으로 공을 이동시키는 결정력, 이런 게 있으려면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동료와 함께 협력해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아, 저게 마지막에 이게 꽂혔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술이 있어서 드리블 해가지고 뺏어서 이 압박을 벗어나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려면 2대1 패스를 하든 3대1 패스를 하든 이 동료를 이용해서 이 압박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성원 선생님, 맞죠? 네. 우리 또 축구하신 우리 최성원 선생님이니까 확인을 제가 해봐야 돼요. 네. 압박, 이 탈압박을 하려는 거예요. 프레셔가 어떻게,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데 내 경건에, 개인의 경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못지않게 내 주변의 동료들과 발을 맞추면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료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동료가 내 자신을 밝혀줍니다. 예, 철이 철을 강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 동료가 나를 두드려서 하는 존재입니다. C.S. 루이스가 유명한 타임즈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더 푸어 러브스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하고 친했던 친구 한 명을 보내면서 느꼈던 소외를 거기 기록해놓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친구들 각각 아내와 오직 어떤 친구만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내 친구들 각각 안에는 서로서로를 끄집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의 한 사람의 전체를 끄집어낼 수 없다. 내가 내 혼자 있어서 내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 친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아름다움도, 영광도, 그 앞에 있는 재능도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명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명이 조명되기 위해서는 나의 빛 말고 다른 빛들이 필요하다. 찰스가 죽은 다음에, 내 친구 이제 찰스가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캐롤라인의 농담에 로날드가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찰스가 가면서 로날드가 내게만 남게 되었는데, 로날드는 더 작아진 존재로 내게 남았다. 진정한 우정은 사랑을 질투하지 않는 것. 두 친구는 세 번째 친구가 오길 기뻐한다. 셋은 또 네 번째 친구가 오길 기뻐한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친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각각의 친구를 덜 갖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갖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존재가 더 많은 사람이 나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더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우정이란 천국을 닮은 영광스러운 각광을 보여준다. 우정이란 서로서로가 천국을 닮은 영광스러운 각광을 담겼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요. 막상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면 뭐 휘황찬란한 세상이 펼쳐질 거라 예상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시길 바라고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없애고 노뱀을 없애듯이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것 없애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엇이라든지 진리 가운데 그 개념을 섬길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내가 개념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움 혼자 극복하지 마시고 주변 동료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사도가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아포스톨로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가 원래 아포가 품업이라는 뜻이고 스텔라가 보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사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도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형통하사 여러분의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현진을 위한 우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가지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우리 기도 이후에는 우리 이신학 집사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드릴 텐데요. 정말 기쁜 소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현진이 부모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받고 있는데 평상시 원래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현진이 만났을 때는 팔도 잘 못 움직였어요. 걷는 것도 잘 못하고. 근데 그 감사하게 6주선, 6주 차이 방사선, 6주간의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치료 20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치유가 있어서 지금 활동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춤도 치고 내가 만드는 것도 참 잘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MRI 이제 테스트 하거든요. 시험하는데 그때 기도하기는 이 눈에 띄게 이 암이 확 줄어들게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 가운데 치료해 주시길 바라고 더욱더 그래서 치료하고 안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언제든 경험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감사드리고 우리 그 기도의 꿈 놓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섯 가지 기도 제목들이 쭉 있는데 이번 주가 6주차 마지막 치료입니다. 네, 좀 쉬었다가 이제 또 상황을 보고 치료를 계속 해나갈 텐데 6주차 방사선 그리고 항암치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온전한 치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가 더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과정될 수 있게 위해서 정말 이 현진이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이것 기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앞에 기도 제목 또 있는데 보고하셔도 되고요.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이신학 집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취해 선길로 만들어주셔서 역동 속에서 다시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감기라도 들어오면 난리법석을 부리지만 정작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암덩어리에는 관심도 없고 기도도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함께 믿음 생활했던 서장원, 박지성, 서현진 가정을 위해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현진이와 부모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진이에게 필요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료진을 붙여주시고 동료 성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한계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능력과 계획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며 현진이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현진이와 두 부모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일어나셔서 모든 열망 두 번째까지 찬송하겠습니다.